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원수 갚기 1번입니다. 제목 자체가 원수 갚기. 요즘 한국의 층간 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 간의 분쟁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이 남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판 쪽에서 여자가 당신 개가 시끄럽게 짖어져서 도대체 잠을 잘 수 있어야죠. 이 화난 이웃이 이렇게 소리치고 이쪽에서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를 팍 끊어버려요. 이런 황인을 들으니까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정확하게 새벽 3시에 그 이웃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개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복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중국 영화들 보면은 영화 스토리나 플롯 전개가 부모나 스승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무술 연마에 수십 년간을 그래서 무술을 연마한 다음에 기어이 원수를 찾아내어서 처절하게 원수를 갚음으로 이제 복수를 행하죠. 그때 이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최근에 나오는 액션 영화들 보면은 전부 다 이 주제예요. 넷플릭스 확인해 보십시오. 근본 주제는 복수예요. 조폭 영화도 기본적인 플롯은 원수를 갚는다는 그 내용이죠. 문제는 얼마나 재미있게 복선을 깔아가면서 통쾌하게 원수를 갚느냐. 웹툰도 보세요. 전부 다 이 원수 갚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인간인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너희 스스로 원수 갚으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작동해요. 저는 집에서 이번 설교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줌 설교할 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태블릿 PC를 사용합니다. 그 앞에 쓰던 그거는 레이아웃이 좀 다른데 그 C타입 포트가 왼쪽 상단에 두 개가 한 1.5cm 간격으로 나 있어요, 포트가. 저번에 쓰던 거하고는 영 달라요. 작년 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서피스 프로 9을 내놓을 때 의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C타입 포트를 왼쪽에 나란히 두 개를 내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기능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여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창조된 존재예요. 창조된 존재는 창조주의 디자인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서피스 프로 9의 레이아웃이 왼쪽 상단에 이곳에 두 개의 C타입 포트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창조주의 설계, Creator's Design이라고 말합니다.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행복할까요? 행복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행복감을 주는, 만족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죠. 왜요? 창조주의 설계를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손질했기 때문이에요. 자,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 언젠가 설교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주 인행이라고 있어요.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이 나열됩니다. 이게 타인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저주 인행을 구입해가지고 저주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인행 혈자리에 못을 박아가면서 이 인형 산 사람들은 뭐 전 연인 또는 전 배우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거나 동료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사기 배신을 당한 사람들, 뭐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로부터 괴롭힘 당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보복의 한 수단으로 이 저주 인행을 사는 것은, 그래서 이 저주를 실행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디자인을 존중하지 아니한 내 스스로의 해결책, 내 스스로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통쾌함이 있을까요? 그럼요, 통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원수 갚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to dispense justice, 정의를 집행하다예요. 너희가 친히 정의를 집행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자리를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본에 보니까 영어로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insist on getting even. That's not for you to do.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원수 갚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을 일으켜요. 내가 스스로 원수 갚기를 선택하면 너희에게 행하여 진 악에 대해서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너희가 친히 나서서 정의를 집행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할 일은 그 자리를 전능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나서면 안 되는가? 왜 그런가? 내게 악하게 행한 그 사람을 내가 왜 나서서 응징하면 안 되는가? 영화 소재로는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법에 맡기지 아니하고 무순박하게 생긴 아저씨가 나중에 보니까 특수요원이었어. 잘못 건드린 거야. 영화 자체는 진짜 재밌어요, 이러한 스토리가. 그런데 오직 자격을 갖춘 어떤 존재만이 심판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격자가, 자격을 갖추신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 명령이 또는 아니면은 이 설명이, 묘사가, 결론이 어떤 전후 문맥 가운데서 있는지 그 컨텍스트를 조심해서 보고 이 문맥을 이해하면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19절의 이 명령은 그때 당시, 지금이 2024년 아닙니까? 우리가 AD, BC 이것을 사용하는데 주후, 주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AD를 사용하고 있죠.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데 6일 동안 밤낮으로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시를 아주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서 거대한 도시가 절반이 타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64년 7월 19일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에 대한 민심의 수습책으로 당시 새로운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씌우기 시작해요. 네로가 불을 질렀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맞다 안 맞다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이 민심 수습책으로 새로운 종교였던 기독교에 책임을 씌운 것은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대학살해요. 그게 64년에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9절은 그때로부터 7년 전에 서신이 도착해요. 7년 전이기 때문에 로마 시에 박해가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로마서를 받을 당시에 로마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반 시민들, 그 사회적인 시선은 차갑고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불신 이웃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당했을 가능성이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을 볼 때 아주 많아요. 로마서를 받을 당시에. 그래서 핍박을 받거나 살해 위협을 받을 때, 욕을 당할 때 또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지나갈 때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한 만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나서서는 안 된다. 너희가 친히 정의를 집행하면 안 된다.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아프지만 너희가 나서서는 안 된다. 지난 목요일 5월 23일 섬나라 IT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전문 부부가 갱단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23세의 남편 그 이름이 데이비이고요. 데이비. 그러니까 데이비드의 아마 애칭 같아요. 데이비이고 그 아내 나탈리가 21세.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부부가 나탈리 같은 경우는 미국 미주리주 공화당 하원 의원 벤 베이커의 딸입니다. 이들이 선교하다가 현지 교회에서 열린 청소년 단체 어떤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납치되어서 살해됩니다. 이 갱들이 데뷔를 묶어놓고 구타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아내를 죽이고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세 사람이 죽습니다.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이 딸과 사위의 살해 소식을 들은 이 베이커 의원은 24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데이비와 나탈리 로이드가 23일 갱단의 습격을 받아 둘 다 살해당했습니다. My heart is broken in thousand pieces. 내 가슴이 천 갈래로 찢어집니다. I've never felt this kind of pain. 전에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어제나 오늘 중으로 이 시신이 미국으로 도착한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와 증오심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이 벤 베이커 하원 의원은 크리스찬이에요. 대단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니 애지중지했던 그 딸이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가 사도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왜 우리가 나섰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정의를 집행하지 못해요? 미국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힘이 있어요. IT라는 곳은 작은 나라예요. 얼마든지 힘을 아니면 사슬 뭐 어떤 용병을 구해서 이렇게 보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났으면 안 되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 소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증인을 집행하는 것은 내가 전문가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는 친히 스스로 나서서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가를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이 메시지를 맺으려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유추했고요. 또 다른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성경 말씀 전체에 근거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 정말 내 영역이 아닌 것을 알고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신이 스스로 나서서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가?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는 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월권 행위라는 것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심판 자격과 정의를 집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진리를 선포했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무수하게 참 많아요. 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께서 빛이 있어라 명령했을 때 빛이 존재해요. 우리는 결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전에 존재하지 아니했던 빛이 그 시각을 기준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아주 세밀하게 아는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아주 세밀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인간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이 차원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어제 제가 몇 시간 잤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른단 말이야. 아무도. 무슨 꿈을 꿨고 몇 시 몇 분에 시계를 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심판 자격과 정의를 집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왜요? 다윗이 고백한 바로 이 하나님, 바로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스스로 나서서 보복하면 안 되는가? 원수를 갚는 것을 정말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선을 그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반드시 집행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조금 들여서 사무엘상 26장에 나온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중요하고도 무서운 이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을 죽여 없애려고 힘과 권세를 동원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사울 왕입니다. 약 10년에 걸쳐서 다윗을 없애려고 해요. 10년 동안 한 대상을 향해서 그는 없애버려야 돼. 사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장인하고 사위 관계 아닙니까? 장인하고 사위 관계 진짜 이게 끈끈하고 대단한 가까운 관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 장인과 사위예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그러나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이 사위를 없애려고 해요. 그것도 10년 동안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죽을 짓을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죽을 짓을 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울 왕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길라 산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정예 군사 3,000명을 풀어서 자기가 있는 기브아로부터 남쪽으로 40km 이동시켜서 왕 자신도 같이 출전합니다. 죽여버리려고요. 그곳에 도착해서 큰 진영을 형성하고 그날 밤에 사울 왕은 중간에서 잠자리를 만들고 그 옆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옆에 위치해서 잠을 자고 그 주위에 3,000명이 빙글 캠프를 갖다가 돌고 돌고 이렇게 돌았어요. 왜요? 자기 혹시 다윗이 습격할까봐. 이 사울은 쫄보예요. 사실은 모든 독재자들은요 비겁해요. 모든 독재자들은 그 안에 보면은 두려움이 많아요. 사울도 똑같습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왕과 아브넬을 중심으로 격급하게 돌아가면서 거대한 원형을 형성하고 자요. 혹시 당할까봐. 이런 모습을 멀리서 다윗과 아비세라는 용사가 쳐다봅니다. 7절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다 둘러 누웠는지라. 이 백성이라는 표현들은 군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3,000명이. 우리는 이것을 절의 장사라고 하죠.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함께 한 용사인 아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요.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번으로 제가 가서 담궈버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그러면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요. 다윗의 다윗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고려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하나님이 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떠나서 내가 선을 넘는 건 아닌가?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했고 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당신이 찌르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비새의 이 말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설득력이 있어요.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낮은 목소리를 그러나 당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내가 스스로 원수 갚지 않을 것이다. 10년 동안 죽음의 위협에서 시달려온 다윗은 누구보다도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정의의 실행을 주님께 맡깁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정의를 집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무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울 왕과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포함해서 3,000명의 군사들이 이 진영에서 자고 있는데 보초를 서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부 다 자요. 40km를 이동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들었을까?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적 계획,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이 12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어떤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유가 뭐라고요? 3,000명이 한 사람도 깨어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우리말 성경 번역은 히브리 원문의 무게를 조금 느끼기 힘들어요. 왜 이들이 이토록 깊은 잠에 떨어졌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어느 정도의 잠이라고요?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Because a deep sleep from Yahweh had fallen on them. 여호와로부터 깊은 잠이 그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제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된 히브리 언어예요. 따르데마라고. 따르데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따르데마. 이게 한 단어예요. 깊은 잠이라는, deep sleep이라는 한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 최초로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수술을 할 때 마취처럼 전혀 반응하지 못하도록 할 때 이 단어가 씁니다. 따르데마. 사울 왕을 포함해서 3,000명의 군사 위에 강한 수면제를 부르듯이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따르데마를 투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깨어날 수 없어요. 왜 이런 세팅을 했을까요? 다윗을 달아보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정의를 집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제와 어떻게는 우리의 언제와 어떻게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집행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본능은 보복하고 대갚고 내가 스스로 나서서 응징하고 싶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원수를 갚으면 안 되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끼어들거나 아니면 나를 위태하게 해서 감정이 순간적으로 확 올랐어. 그 전까지는 옆에 있는 운전자, 앞에 있는 운전자 신경 안 쓰고 뭐 음악 들으면서 가다가 갑자기 위험이 생겼을 때 내 감정이 격앙되죠. 그랬을 때 젊은 사람이 운전할 때와 보니까 한 120세 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운전.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감정 어때요? 아, 나이 드신 분이 타셨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정되고 가잖아요. 자, 우리는 옆에서 나에게 난폭 운전으로 위협을 그 가한 사람에 대한 그 내막을 다 알까요? 자,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막 식은땀이 확 흘렀어요. 근데 보니까 30대 엄마예요. 아이들이 타고 있고 아이들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실수한 것이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나의 리액션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요. 내가 해석한 팩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감찰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심판, 집행 권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1986년 이후로 이제 DNA 감식이 도입이 되어서 범죄 수사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지금은 1나노그램, 그러니까 1나노그램이 얼마입니까? 10억분의 1그램만 있어도 감식이 가능해요. 자, 1992년 5월 미국 미시시피 주 그 어떤 한 카운티에서 한 연못에 3살짜리 여자아이 시체가 발견됩니다. 알고 보니까 인근 주택에서 실종되었던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아이예요. 경찰은 크리스틴의 엄마의 남자친구였던 흑인 남성 케네디 브루어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치과 의사가 이 아이의 시체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이빨 자국 19개가 모두 케네디 브루어의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해요. 브루어는 결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1995년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계속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죠.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수감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Innocence Project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IP라고요. 이 IP 소속 변호사들이 2001년 이 브루어의 요청에 의해서 시체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가 다른 사람 것인 것을 입증해요. 그리고 진범을 잡아냅니다. 2007년 케네디 브루어가 살인 누명을 벗고 이제 출소해요. 12년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죠. 치과 의사의 잘못된 판단과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피해와 고통을 주기까지 그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릴 적에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모든 것을 감안한 정의의 집행은 하나님께서만이 갖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이 여화는 제법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인데 한 60~7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스코틀랜드의 한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교수 한 분이 강의 시간에 어떤 일로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했어요. 당시 이제 규범상 보통 오른손을 드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학생이 반대로 손을 드는 거예요. 왼손으로. 교수는 이것을 자기에 대한 야유라고 추측하고 그 학생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왼손을 들고 있어서 화가 나서 그 학생 곁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가서 보니 그 학생은 오른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말할 수 없는 그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 적탄을 맞아 오른쪽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를 알지 못합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그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일본 기독교 사상가였던 그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한자로는 내촌감삼 이렇게 쓰는 분이에요. 이분은 무교회주의를 이제 주창했던 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이상 전에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일본인이고요. 일본적인 기독교를 찾자고 한 배울 것도 참 많이 있는 분입니다. 언젠가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 하나를 알려면 인류 전체 역사를 다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 말은 여러분의 영성의 변화에 따라서 달리 들릴 거예요. 한 사람을 알려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 개인이 있기까지 엄청난 많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을 가진 그가 나에게 어떤 부당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보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향하여 내린 악에 대해서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심판자로 나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전능자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20절을 다룰 터인데 19절과 20절은 한 짝의 메시지입니다. To be continued.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원수갚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주 백성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